주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님 오신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마치 고난주간 묵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설교 준비에 버겁고 바쁘게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이었던 전부흥 집사님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서 만났는데요. 이미 꽉 마른 채로 그냥 다 힘도 없이 의식도 없이 있어요. 함께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들을 자꾸 주시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기뻐해야 되고 그냥 즐거워해야 되고 정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성탄의 절기에 왜 이렇게 자꾸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 것일까. 또 코로나 확산이 문제로 인해서 또 격상됨에 따라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우린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텐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목사는 성도를 보며 함께 목회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그런데 목사는 성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목사로서 마치 고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전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세상, 전혀 희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세상 속에 결국 우리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선물, 이 귀한 선물을 깨닫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에 잠깐의 이벤트와 같은 행사로 끝나는 날이 성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성탄절 분위기에 심취되어 그저 즐기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성탄은 즐기는 시간이야. 즐기는 시간이지. 그래서 오락을 추구하고 뭔가 즐거운 일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을 혹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산타클로스가 가져다 줄 선물에만 관심을 두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에서 멀리 멀어진 것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사줘야 하는가만 생각했지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어릴 적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 장성해서 누군가로부터 성탄절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생각해 볼 때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기억해내려고 해도 좀처럼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각자 선물을 챙겨서 가져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학생들끼리 선물 교환을 하려고 하나 이 성탄절이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선물을 교환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고 선물을 모아서 가까이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선물을 모으는 거였었습니다. 원장님은 믿지 않는 분인데 어찌 그렇게 귀한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열심을 다해서 선물을 모아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져다 준 선물은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마 그 선물을 받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선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척척척척 좋은 선물들을 사주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그 외롭고 쓸쓸한 아이들을 챙겨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탄 이야기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제각각 관점이 다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해내지 않고 뭔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킵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부각을 시킵니다. 아들, 인간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을 시키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들을 모두가 다 함께 다 통틀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탄절에 반드시 한 번쯤은 꼭 묵상해야 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얘기합니다. 여기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 없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던 그날에 그때에 때가 참에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히 준비되었을 그때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완벽히 준비되었을 그때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희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오실 당시의 상황은 피비린내가 나는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서 그 당시의 동년배인 그 두 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면 절망이고 어쩌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때가 참에 아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항상 성경은 동일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 해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을 다시 온전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때에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때가 차지 않으면 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 녀석 막둥이 민우가 선물을 엄청 기다립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던 그 뒷정리까지 얼마나 깨끗이 잘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아양을 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 너에게 선물을 줄지 안 줄지 결정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이미 성탄절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이미 저희들은 계속 그 아이에게 그것을 심어주었어요. 예수님 너를 보고 있어. 너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너 보고 있어.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아프게 하면 예수님 선물 안 주실 거야. 이미 아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택배로 시켜서 택배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탄절이 안 되었으니까. 이미 주려고 다 준비는 돼 있어요. 택배로 이미 도착이 돼 있어서 아이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세팅을 했습니다. 성탄 트리 앞에 이 선물을 택배로 배달되어 온 이 선물들을 푸짐하게 다 쌓아놨습니다. 아, 못 참겠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즐거워할까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을 깨우려고 그 새벽에. 그랬더니 아내가 인상을 팍팍 쓰면서 지금 깨우면 안 된다고, 저렇게 아빠가 생각이 없다고, 좀 기다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견디고 아이를 깨워버렸어요.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선물이 궁금하지 않아? 선물이 궁금하지 않아? 응, 궁금해. 그들이 눈을 바짝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밖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선물이 쌓여있는 그 앞을 딱 서더니 꿈쩍도 하지 않고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요. 아무리 선물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도 성탄절이 되지 않으면 그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일날이 되어야 생일 선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일날이 아닌데 생일 선물을 받은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이 아닌데 성탄의 선물을 받은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탄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감격이요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때가 맞지 않으면 선물의 의미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생일날 생일 선물을 받아야지 한참 지나서 생일 선물을 받으면 거기에는 의미가 이미 약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에는 바로 이 성탄의 선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성탄절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보내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내사. 이 얘기는 어떤 얘기죠?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미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생성된 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가 흔히 좋아하진 않지만 비위를 맞추거나 환심을 얻기 위해 선물을 사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유일한 대상에게만 내 자신을 줍니다. 내 자신 아무나 주지 않아요. 내가 사랑했던 그 유일한 대상에게만 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여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공간의 제약도 받고 피곤함을 느끼고 주무시기도 했고 심지어 시험도 받으셔야 되는 상황도 겪어야 했습니다. 고통을 전혀 모르던 분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고통받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공포를 대신 당하시려고 바로 우리 주님이 몸소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도 참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힘이 빠져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정상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몸소 대신 겪고자, 대신 짊어지고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래요?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속량하는 것은 값을 지불함으로 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조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속량이란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갚아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자녀의 자격으로 해석합니다.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 얘기는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 해석하면 아들의 지위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아들의 지위, 자녀의 지위, 그 자녀의 지위를 다시 되찾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비로소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종으로서의 삶과 아들로서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맞지 못해 합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일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일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눈치도 안 봅니다.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것이 아들의 지위입니다. 우리는 종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죄에 묶여서 종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늘 위축된 삶,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양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6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가 해석하듯이 단순히 정말 아들, son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너희로 자녀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은혜죠. 너무 큰 은혜죠. 저는 성경의 표현 가운데 가장 정감 있는 표현,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아빠, 아빠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나 아버지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아빠라는 의미나 아버지라는 의미나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 뜻이 그 뜻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아빠, 아버지 얘기예요. 여기 이 아빠라고 하는 것, 이 단어요. 이 단어는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주로 당시에 아람 사람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주로 쓰던 그 용어가 이 아빠라는 단어고요. 이 파테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주로 쓰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파테르라고 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람들은 주로 아람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람 사람에게도 아버지고 또 헬라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하여 이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게 하는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하는 이 확실한 선을 긋는 그 시작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가능해진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을 아빠,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최고의 선물이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로하셔서 많이 약해지셨어요. 또 아들 눈치를 보세요, 요즘은. 전에는 당당하셨던 분이고 큰 소리도 치던 분인데 요즘은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좀 가르쳐 주라. 자꾸 아버지가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즉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좀 연차나도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성도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된 것에 집중하며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탄절에 받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종처럼 살지 마시고 새 최고의 선물을 받은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꼭 고난주간 같은 마음으로 꼭 십자가상의 주님을 묵상하는 느낌으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고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 상속자가 되게 하셨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오늘부터 종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어느새 한 해의 끝을 향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해가 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할 때 새로움이 옵니다.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때가 되면 끝나겠지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탄의 선물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감, 그리고 의젓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든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젓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탄절에 받은 최고의 선물을 깨닫고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